아, 저도 주일 만찬을 준비한 게한 20장 정도 되는데, 집에 놓고 와서 세 장만 가져왔습니다. 세 장만. 농담입니다. 요즘에 계속 개인적으로는 좀 피곤한 일들이 좀 많아서, 어제도 하민이 돌잔치를 간단하게 식구들 하고 와서 집에 오니까 좀 시간이 많이 늦었더라고요. 사실은 주중에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참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참 어리고 부족한데, 그래서, 매번 그래요. 제가 세 달에 한번 오는 거지만, 그때그때, 아, 이번 주에는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고, 패스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매번 옵니다.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그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힘을 내서 어떻게라도 이게 또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를 이렇게 다잡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오늘 그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지난 시간에, 지난 3월 초에, 그때 말씀이, 우리의 이 주의 만찬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 우리가 빵과 문어가 아니라,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이 주의 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빵을 떼며 또 포도주를 마시며 기억을 하고 하는 이 만찬은 이 시대에만 한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우리 손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어질 것으로 확실하게 약속된 그 미래의 상급과 보상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것으로 약속을 받은 이 보상들, 이 보상에 대한 근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써 마련하셨다라는 것과 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희생제물 우리 대신 주님을 기억하지만 주님은 곧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년 조금 더 지체하실 수도 있고 주님은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이 이 미래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부여된 그러한 속성이라는 것들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참,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좀 많이 관련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는 유가가 어떻게 될까, 올해에는 기름값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50%가 안 돼요, 맞을 확률이. 그러니까, 오른다 떨어진다 해서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사실 저보다 더잘 맞아요. 미래가 사실은 저도 정말 궁금해요. 오늘, 내일 기름값이, 유가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김없이 무슨 일이 터져서 내일 떨어져요. 내일 기름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리포트를 쓰고 했는데 갑자기 뭐 어디 처음 들어본 나라에서 뭐 아프리카 뭐 콩고 이런 데 아세요? 나이지리아는 많이 아시죠? 이런 데에서 무슨 강도가 석유를 훔치는 강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관을 그 강도가 석유를 훔쳐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서 그 앞에 터지고 뭐 이래서 기름값이 올라있고 이게 미래를 내려다보는 일이 정말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마 시간이 더 이렇게 많았다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환란기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그 짧은 시기 사실 어떻게 보면 짧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기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재앙들도 거의 다 다는 아니고요 거의 다 이 땅에 내려질 그런 마지막 때에 바빌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 여섯 번째 재앙이 여섯 번째 병 재앙이 내려졌을 때 유프라테스 강과 그쪽 강이 다 말라서 동쪽에서부터 왕들이 이제 건너서 이제 오게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형적인 조건도 구비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듭니다. 바빌론은 아주 교만한 나라예요. 도시이자 아주 교만하고 바빌론은 여기 성경에는 바빌론은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지금 아마 현대시대에 있는 제일 큰 도시가 아마 어디죠? 뉴욕인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전 세계의 문화, 종교, 정치, 경제 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도시일 거고요. 전 세계를 온 측면에서 다 지배하고 또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가장 풍요로운 그런 도시일 겁니다. 그게 현재 어디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라크라든가 다시 중동 지역의 어떤 그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바빌론은 아주 교만한 도시예요. 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완전히 불로 태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과 애곡과 기근을 한날에 임하게 하십니다. 땅의 왕들이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슬피 우는데 그것은 정말 바빌론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사람들, 그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저 사람들한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장사를 할 수 없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슬피 웁니다. 이 바빌론에서는 금과 은 이런 보석들 뿐만 아니라 옷감, 그릇, 향신료 등을 팔았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 이 사람들을 사고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노예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가 실제로 상당히 많고요. 이때가 되면 다시 이게 얼마나 드러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을 사고 팔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혼까지도 사고 판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혼. 사실 이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혼을 사고 파는 행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상업적인 마케팅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혼을 사는 데 있어요. 우리들의 혼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업 광고들, TV에 있는 광고들을 보세요. 그리고 또 영화들을 보십시오. 대중문화들을 보십시오. 단순히 먹고 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보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영화들이 많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들이 한국에서 촬영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가 그냥 가서 잠깐 쉬고 즐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혼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주고 가서 우리의 혼을 거기다가 팔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 또한 자신의 혼을 내다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자기의 혼을 내다 팔고 있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사망으로 가는 그 운명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 중에서 18장을 종합해서 보면 이 바빌론은 단 하루도 아니고 단 한 시간 만에 완전히 불에 타게 됩니다. 사실 서울 엄청 큰 도시잖아요. 서울도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이 큰 도시가 한 시간에 사라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빨리 그 멸망을 당했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책 이렇게 하윤이 그 동화책에도 읽고 있는데 그 불 유황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빌론은 성경에 한 시간 내에 그 큰 도시가 완전히 불에 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이 소실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천사에 의해서 세차게 던져져서 천사가 그걸 어떻게 갖다 던지나 봐요. 던져져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 안에. 저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큰 도시, 그리고 그 도시는 아마 그 당시에 총 그 인류 문명의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총집합되어 있고 또 당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부유층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밀집돼서 살고 있을 건데 한 시간 안에 싹 불이 타서 그냥 불이 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지진이 거기 이렇게 덮어버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보통 지진이 나면 불도 같이 막 타잖아요. 그 전기 합선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불이 일어나서 그 불로 다 소실되어서 마지막엔 그냥 지진이 다 이렇게 더 큰 지진이. 바빌론은 아까 그 뉴욕보다 아마 훨씬 더 큰 도시일 거예요. 그 큰 도시가 단 한 시간 내에 속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이란 것은 우리가 눈뜨고 지켜보고 그것들의 전후 과정들을 다 깨달아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인 멸망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고 특히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과 정말 사치스러움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성 모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멸망은 이와 같이 순식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있을 것이에요. 계시록에서의 그 환란은 교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계시록 4장에 보면 면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재앙이 시작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성도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들은 어디가 있냐면 바빌론이 멸망당하기로 했을 때 그때 바로 하늘에 있는 상태로 처음에 이제 딱 나타나게 됩니다. 바빌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면 그 멸망당한 바빌론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바빌론과 함께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할 것인가는 그거는 정말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바빌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바빌론 안에서 발견이 된대요. 바빌론은 참으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갚으신 이후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재앙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 병의 재앙이 던져졌을 때 그 유프라테스 이런 강들이 마르고요. 바빌론이 그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휴거로 올라가고 나서 7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이제 거기서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7년 동안 뭐 김덕희 왔나 이렇게 출석 부를 수도 있고 뭘 할지는 모르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의 이 땅에서는 환란이 끝날 때쯤에 이제 있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부름을 받은 자들 외에는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자들만이 참석을 할 수가 있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어서 영원한 화평을 하나님과 이뤘습니다. 우리는 면제받은 수준에서 단지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러한 면제받은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운 아마포를 입고 그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이 아내가 된다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과 여러 가지가 완전히 확 바뀌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이고 또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함에 이르는 칭의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는 의를 추구하고 갈급을 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의로움, 즉 거룩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의로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만 받으면 그 뒤에 대해서 소홀하게 돼요. 저의 모습이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알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교리적으로 구원만 받으면 끝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야기는 하지만 행동과 삶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게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때그때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생각들과 또 의롭지 아니한 것들이 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힘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밝히면서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오신 신랑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죄만 사죄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신부로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신실하시니 그리고 참되시니 이렇게 불리고 또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따라오게 되어요. 그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똑같이 희고 고운 아마포라고 합니다. 아마 환란기의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하고 그 혼인잔치에 입었던 예식장에서 입었던 드레스를 그냥 그대로 입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내려올 때는 말을 타고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돼요. 신혼여행을 이제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바빌론이 아까 멸망당하기 전에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어린 양을 구체적으로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왕들과 군대를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엄청난 수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모든 과학 문명이 아마 총동원되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과 또 대언자들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봤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전차나 말과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왕들이 각 지역별로 동쪽을 제외하고 북남 서쪽에서 왕이 각 지역에서 왕이 오고 동쪽에서 왕들이 오는데 아마 뭐 요즘에 항공모함도 있고 또 전쟁 무기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동원돼서 아마 모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과는 관계없이 이 전쟁은 사실 일방적인 학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많은 군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희생이 될 거예요. 아마 천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날 짐승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잡혀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먼저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는 나중에 그로부터 1000년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되는 곳이에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진 직후에는 남은 자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1000년간 이어지는 이 왕국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고 이 바빌론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 먹고 즐기는 일들에 우리의 혼을 그냥 내다 팔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역사가 끝난 후에 이 시대는 다시 시간의 역사에서 다시 시간이 없는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 전에 사라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사실 얼마나 큰 감동과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안이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나는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아픔은 다 옛날 일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뭔가 고생고생하다가 행복한 시기에 딱 접어들었을 때 과거 일들이 다 그냥 이렇게 아련한 추억으로 넘어가고, 아 그땐 그랬었지, 그땐 정말 힘들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힘들고 슬픔과 울부짖음이 그때에는 다 그렇게 사라지고 이전 것들로 지나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도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 예루살렘이에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사야서 60장에 똑같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은 사실상 거의 똑같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에도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이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은 없을 거예요. 우주가 한번 다 이렇게 불 타고 이렇게 소멸되었다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때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빵과 빵을 떼고 또 포도즙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만찬을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곧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확실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된 사실이고 또 성경의 완전한 그 완전성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추후의 의심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한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곳은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과 달에 의지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살아가야 하고 또 아름다운 예비 신부로서 의의 아마포를 입은 채 거룩하게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새로운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